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음악은 Scissor Sisters의 I Don't Feel Like Dancing이었습니다. 오늘 또 불금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신나게 노시라고 네, 신나는 노래가 필요한 불금 밤을 위해서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을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부터 2시간 동안 곧장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트위터 EBS 리슨으로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하실 수 있습니다. 박소영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지인이 하는 식당에서 생전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남편이 밖에서 참 고생이 많구나,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것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일 근육이 없어서 완전 삭신이 쑤시긴 하지만 진정한 땀을 흘린 보람이 더 크네요. 뿌듯뿌듯. 이런 감동에 젖어있는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아,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셨군요. 네, 진정한 땀을 흘렸을 때 느끼는 그 감동. 네, 아,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처음 느꼈을 때 그 마음. 네, 저도 이해하고요. 그 마음을 잘 담은 노래. 어떤 걸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골랐습니다. YB의 나는 나비. 요 곡. 네, 들려드릴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변 아나운서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네. 스페셜 게스트를 한번 모셨어요. 지금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저희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책 보헤미안 파리 그 책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러니까요. 특별히 모셨습니다.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분이 계셔서.
네. 인사하셨나요?
아니요. 네. 아까 어디로 날아가시던데요? 네.
네.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네.
아, 이번 주에는 그 보헤미안의 파리 이 책과 함께 파리에서 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에릭 메이슬이라는 작가가 파리에 머물면서 글을 써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파리를 감성적으로 여행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네.
요즘에는 전업작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개성을 발휘해서 책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유나은 씨는 혹시
책이요?
작가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글을 쓰거나 책을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 책 읽어주는 여자 코너를 하게 되면서
네.
나도 이 지금 이 30대 초반의 감성을 글이나 혹은 책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왜냐면 제가 읽다 보니까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업 작가분들이 아닌 분들이 더 많았고요.
네.
작사가도 계셨고.
맞아요.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쓴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걸 보고 나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기대해보도 되겠네요. 이날 씨 어떤 네. 글을. 그죠?
기대하지 마세요. 네.
네, 그렇군요. 그 책 같은 경우 뭐 본인이 책을 쓰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에
네.
보통 어느 곳에 가서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네네. 가서 뭐 돌아다니면서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저희가 파리라는 곳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게 됐잖아요.
네.
파리 가면 왠지 멋진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생각이요?
왠지 파리에 가서 글을 쓰기 위해서 파리를 가면 글이 담백하지가 않고 뭔가 괜히 뭔가 좀 멋있게 쓰려고 하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겉멋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지행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평소처럼 평소 가던 데 가서 그냥 쓰다 보면 오히려 조금 담백, 솔직한 글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오늘 읽어드릴 글은 이제 두 가지인데 파리 감성 여행 수칙 10가지 중에서 어제까지
네.
이제 8가지를 알려드렸고 오늘 이제 두 개를 더 알려드릴 거예요.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유난 씨가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오늘 준비한 것들 중에 보면 꼭 파리가 아니어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칙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보헤미안의 파리가 제안하는 파리 감성 여행 수칙 9번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카페와 서점 찾기인데요. 그 중에서 카페에 대한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카페는 작가의 집이다. 글은 책상에서도 쓸 수 있고 파티션으로 막힌 회사 책상에서도 쓸 수 있다. 작가라면 어느 곳에서나 글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카페는 당신만의 천국이다. 커피 한 잔 값이면 글을 쓸 수 있는 테이블을 차지할 수 있고 풍경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수천 년도 넘은 휴머니스트들의 전통과 함께할 수도 있다. 레스토랑은 먹기 위한 곳이고 바는 흥청되기 위한 장소지만 카페는 창작을 위한 성전이다. 이곳은 예술가를 위해 존재하고 어쩌면 예술가 때문에 존재한다.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가의 소망만 품었다 해도 예술을 사랑하기만 한다 해도 아니면 그저 한 예술가의 팬이고 추종자이며 예술을 조차 이곳에 온 관광객이라 해도 카페는 여전히 당신의 집이다. 나는 미국 작가 에밀리와 소르본 대학 영문과 건물 근처의 카페에서 점심을 들고 있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 카페를 아지트로 삼곤 했는데 소르본에서 일하는 영어 교수나 강사들의 집합소였기 때문이다. 에밀리는 그 미국인 단골 중에 빌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소르본 대학의 강사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남자 교수가 아니래요. 그러나 에밀리를 비롯해 카페의 어느 누구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빌은 소르본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이들은 그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일부러 속이고 속아주는 일종의 놀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놀리는 것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다. 비웃을 가치조차 없어서도 아니고 무관심이나 동정심 때문도 아니다. 강사 사칭이 카페라는 장소와 꽤 어울리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예술을 비방하거나 남의 의견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쫓겨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선망하는 풍경에 너무도 속하고 싶은 나머지 인문학 강사 흉내를 내는 것 정도는 측은하기도 하고 어딘가 마음을 울려 이 세계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진다. 그 남자가 왔다. 에밀리가 속삭이면서 우리 뒤에 한 테이블을 가리켰다. 빌은 별 특징 없는 외모에 30살가량의 남자였다. 상당히 외향적인 타입으로 문학계 이슈 등에 대해 격앙된 목소리로 대화를 독점하고 있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살짝 눈을 마주치거나 옆구리를 찌르거나 하지 않았다. 진지하고 다정한 태도로 듣고 있을 뿐이었다. 빌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카페라는 장소에서는 직함이나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스케치를 할 수 있다면 스케치하면 된다. 미술대학 졸업생이 아니면 어떤가? 프린스턴이나 사라 로렌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어떤가? 그냥 문학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면 된다. 빌처럼 말이다. 최근 어디에서 강의를 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카페에 발을 들여놓으면 예술학과 교수나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와 동일한 위치에 선다. 그러나 파리의 모든 카페가 예술 친화적인 카페는 아니다. 너무 단정하기도 하고, 너무 어두침침하기도 하고, 너무 상업적이기도 하고, 너무 휑하기도 하다. 많은 카페들이 예술가들의 카페와 일반 카페를 구별하는 자질과 분위기를 갖고 있지 않기도 하다. 그러니 파리 동네를 배회할 때는 꼭 두리번거리며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아보아야 한다. 나와 꼭 맞는 카페는 황금만큼의 가치가 있다. 어쩌면 파리 생활의 반을 이곳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르니까.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프랑스와즈 아르디의 샹송 시흐 투아 에누였습니다. 당신과 우리들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카페는 예술가의 집이다.
네.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카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일을 하거나 노트북 막 켜서 공부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꼭 파리가 아니어도 그죠? 얼마든지 어떤 예술가로서의 좀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카페가 요즘에 카페에서 책 읽는 사람도 정말 많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실제 뭐 국내 작가들도 보면 인터뷰한 거를 보면 어느 카페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작업한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실제로.
신기하네요.
왜요?
저는 카페 갈 때마다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거나 그런 친구들 보면은 아니 시끄러운데 집에서 공부하지 왜 여기 나와서 공부를 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네. 할 땐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예술가의 집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뭐 아 정말 뭐 이제 공부랑은 뭐 어떤 창작 활동을 하려는 좀 감성적인 일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카페 카페가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 분위기가 일단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고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책도 보고 혹은 뭐 신문 같은 것도 보고 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또 뭔가를 조용히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뭔가를 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글이 그래서 일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옛날부터 카페가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다고 합니다. 옛날 서울인 경성에서도요. 모던보이 혹은 모던걸들이 모이는 그런 카페가 있었다고 해요.
맞아요.
이 카페. 일단 그 카페에 발을 들여놓으면 예술학과 교수나 퓰리처상을 받은 작가와 동일한 위치에 선다.
오.
그렇군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카페에 들어가는 게. 저도 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전에 그 사르트르라는 철학가가 있잖아요. 실존주의. 네. 그 사람이 1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한 카페에만 가서 사색을 즐겼다는 얘기를 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책을 쓴 게 아니라?
뭐 가서 책도 쓰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사색을 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이 카페에서 나온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군요. 카페는 모든 사람을 예술가로 만들어주는군요. 네, 저도 카페에 가야겠네요.
네.
가끔씩 이렇게 카페에 가서 예술가처럼 감상에 젖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가끔 한번 해보려고 하기도 해요.
하루에 한 번.
아니요, 하루에 한 번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네. 길을 가다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카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이 뭐 낮에 하나 있고 이제 좀 밤에 저녁 때 하나 있고 그러면 중간에 이제 물론 방송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잠시 나갔다 오기도 하고 방송 준비를 사무실에서 하기도 하지만 나가서 네.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날이 좋은 날은 그렇죠. 걸어가서 네. 어디 카페 좋은데 분위기 괜찮은 데 있으면 들어가서 혼자 방송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갔다 오면 좀 뭔가가 조금 더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여유를 즐기고 온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준비하는 것보다.
제가 박기변 아나운서 같은 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군요.
뭐요?
저 사람은 사무실에서 일하지 왜 여기서 일해? 죄송합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네요.
회사가 저래도 돼? 회사에서 안 하? 막 이런.
그러니까요. 땡땡이 치고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땡땡이.
네, 땡땡이.
그랬군요. 네.
이번 주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함께하고 있는 책이죠. 에릭 메이슬의 보헤미안의 파리입니다. 자, 이제 파리 감성 여행 수칙 10가지 중에서 드디어 마지막 네, 10번째 수칙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파리 감성 여행 수칙은 정말 이건 만약에 파리를 가게 되면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대감 상승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읽어드릴게요. 떠나기. 예술가이자 보헤미안인 당신은 탐험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바다를 건너 전 세계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여행하고 낯선 문화의 숨은 구석을 관찰하지 않으면 조미 쑤시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파리의 침대에서 일어나 이렇게 외칠 수도 있다. 맙소사, 야간 기차만 타면 바로 로마에 갈 수 있잖아. 어쩌면 베를린이 당신을 부를 수도 있다. 코르프 섬이 마드리드가 손짓을 할 수도 있다. 넉넉하지 않은 경비에 대한 걱정과 파리에 계속 남아 글을 쓰겠다는 결심은 창문 밖으로 멀리 멀리 달아난다.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어떤 작가도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이곳 파리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프라하로 가라. 오슬로에도 가라. 새로운 장소를 보고 싶다는 사나운 충동이 당신을 압도할 때 어서 짐을 싸서 떠나라. 브뤼셀은 2시간이면 좋게 갈 수 있다. 런던은 3시간, 취리히는 7시간, 바르셀로나는 8시간이면 된다.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벌써 짐을 다 쌓아놓은 건 아니신지. 파리에 처음 머물던 때였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부다페스트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다음 2달 동안 나는 다뉴브강의 북쪽에 위치한 페스트의 하숙집에서 살았다. 모퉁이 카페에서 2달러만 내면 캐비어 한 접시, 다진 양파, 삶은 계란, 토스트를 먹을 수 있었다. 방에서는 시큼한 체리와 살라미를 먹었고 밖에서는 싼 캐비어로 만찬을 즐겼다. 강 근처의 천장이 높은 카페에서 노련한 체스꾼과 자주 체스를 두었는데 매번 졌다. 그래봐야 고작 10센트와 50센트 동전 따위를 잃었을 뿐이다. 또 영화 사랑과 죽음 촬영차 헝가리에 와있던 우디 알렌을 한 성당에서 보고 갑작스럽게 말을 붙여 기겁하게 만들기도 했다. 떠나라. 안 될 것 있나. 나는 파리에서의 규칙, 일상, 엄격한 글쓰기 노동에 대해 설교했다. 하지만 부쿠레슈티로에 충동적인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한다면 너무나 잔인한 선생이 될 것이다. 떠나라. 소시지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면 파리 스튜디오의 파란 벽이 자꾸 크레타 섬을 상기시킨다면 생마르탱 운하를 아무리 걸어보아도 베니스를 직접 보고 싶은 욕망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봉 보야지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다만 도피하지는 말아라. 떠나는 것과 도피하는 것은 명백히 다른 차원의 행동이다. 갑자기 피렌체로 날아간다고 해서 스트레스 조절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암스테르담이라고 중얼거린다면 암스테르담이 당신을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열중하고 있는 작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며 물어라. 지금 무슨 일 있는 거니? 리스본이나 프라하로 떠나는 것은 더없이 완벽하고 훌륭한 해결책이지만 이유가 있어야 한다. 도피는 언제나 큰 유혹이다. 누구나 매일 11번에서 많으면 36번까지 끔찍한 순간을 대면한다. 시나리오가 꽉 막혀 진전이 안 될 때, 머릿속이 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흐리멍덩할 때, 몸이 배터리가 다 빠진 것처럼 축축 늘어질 때,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나 그리고 있는 그림이 생기 없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는 법이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로 떠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창작을 할 것이라는 다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스위스 베른의 곰 공원 뒤편에서 창작을 하라. 그리스의 타베르나에서, 빈의 페스트리 매장에서, 베르겐 어시장의 생선들 사이에서 창작을 하라. 어디에서 하건 상관없다. 창조적인 작업만 한다면.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프랑스 가수죠. 로랑 불지의 감미로운 샹송 My Song of You 들으셨습니다. 파리 감성 여행 마지막 수칙이죠. 10번째 수칙 떠나기였어요.
네. 파리에서 다른 도시로 떠나보는 거예요.
그렇죠. 유럽은 이제 기차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 버스나 기차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도시들이 아 정말 최고네요.
네. 낭독에서도 소개가 됐었어요. 그죠?
네.
파리에서 유럽 주요 도시까지 기차로 갈 때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몇 군데가 소개가 됐었어요.
브뤼셀 2시간, 런던 3시간, 암스테르담 4시간.
와.
니스 6시간.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8시간 걸리고 바르셀로나 9시간, 베니스 12시간, 프렌치 13시간, 프라하 15시간. 와, 이러면 도대체 몇 군데를 가는 거죠? 와, 정말 이러니까 이렇게 유럽을 가면 그러니까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정말 1년에 한 번 유럽 여행 계획해 가지고 가기도 힘든데.
맞아요.
이렇게 파리에 살면 그냥 주말에
그러니까요.
뭐 런던 가서 뭐 어디 보고 올까? 3시간이면 가는 거 아니에요?
와. 네. 오늘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가볼까?
아,
이탈리아 피렌체 가볼까?
와.
와,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요. 네.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으로 러시아로 쭉 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거든요.
어,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기차나 아니
백두산도 가볼 수 있고.
그럼요.
내래 백두산 한번 가보겠어. 네.
유럽까지 쭉 갈 수가 있어요, 진짜.
좀 오래 걸리긴 하겠네요.
아, 오래 걸리긴 네. 하겠죠.
아시아에서 네. 유럽까지 가려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다른 도시에 가보는 거 그걸 못 많이 못 해봐가지고 정말 후회돼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은 또 돈도 돈이고 시간도
맞아요.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사실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유럽처럼 비행기 굉장히 싸거든요. 기차도 있고 네. 뭐 버스도 있고. 근데 많이 못 가봐가지고
공부만 하셔서 그죠?
네, 학교 집 학교 집. 네. 바보같이 살았어요.
뭔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지금의 유난 씨가 있는 거니까, 그죠?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행만큼 또 좋은 공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참 안타까우면서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아요. 또 가면 되죠, 뭐 앞으로.
네, 가야죠. 아, 이제 파리 감성 여행. 네, 이제 정말 끝이 났네요.
벌써 끝이 났네요.
이 책은 끝날 때 되니까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네요.
왜요?
모르겠어요. 딴 책들보다.
아, 그러셨어요. 그만큼 네.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좋으셨나 봐요.
너무 좋았고.
파리 여행하시는 게.
네. 이 우리를 예술가로 만들어주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네, 파리 감성 여행 수칙.
제가 월요일부터 그 파리 감성 여행 수칙 10가지를 오늘까지 알려드렸는데
네.
10가지를 한번 쭉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 외우고 계신가 봐요.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있어요.
아.
보헤미안의 파리 에릭 메이슬의 책인데 창조적 영혼을 위한 파리 감성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네. 파리 감성 여행 수칙 10가지 1. 보주광장으로 달려가기
네.
2. 느릿느릿 산책하기 3. 벼룩시장에서 과일 사기 4. 이른 아침 오르세 미술관 찾기 5. 작은 수첩 갖고 다니기 6. 여행자가 아닌 창조자로 살기 7. 귀엽고 상냥한 파리의 다리 걷기 8. 작은 공원 찾기 9. 마음에 드는 카페와 서점 찾기 10. 파리에서 다른 도시로 떠나기.
네.
월요일부터 오늘 것까지 정리를 쭉 해드렸어요.
아, 너무 좋네요. 하루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를요?
네.
와.
수첩 가지고 다니면서 보주광장 갔다가 다리 한번 건너주고
중간 카페에서 잠깐 네, 쉬었다가
해서 뭐 사색 해다가
과일도 좀 사고 그렇죠. 벼룩시장에서
네. 그 마지막에 오르세 미술관도 갔다가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나는 거죠.
네. 아주 좋네요.
네.
아, 사실 이렇게 쭉 읊어주셨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단지 이렇게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 뿐인데 또 이렇게 특별하게 예술가로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특별하게 들리네요.
네, 아마 앞으로 꼭 파리가 아니어도요. 이번 책을 계기로 어느 곳을 가시게 된다면 이런 감성 여행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한번
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소개해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 박기민 아나운서 이번 주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엄청난 새로운 책. 네, 가지고 뵙겠습니다.
네, 마무리할 때 부담을 팍팍 주시면서 다음 주에 잘 찾아가지고 좋은 책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리에 좀 더 머물고 싶네요. 네, 그래서 프랑스를 느낄 수 있는 노래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사랑의 파리의 삽입곡이죠. 파이스트의 We're All in the Dance. 그리고 앙리 살바도르의 Room with a View 두 곡 전해드릴게요. 보헤미안의 파리 함께 읽으면서 당장 파리로 아니면 어디로든 떠나고 싶다는 생각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조만간 여행을 떠나실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 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작가를 작가로 만드는 것이 지성인지 심장인지 노력인지 존재감인지 재능이라 불리는 것인지 잘 모른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예술가였는지 혹은 오랜 세월 열심히 길찾기를 하다 마침내 찾아낸 길이 예술가인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 하나는 당신이 이 책을 끝까지 읽었다면 당신과 나는 같은 종족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의 삶을 예술로 그리고 나 자신을 예술가로 만드는 방법. 어쩌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은 잠시 쉽니다. 하지만 경청 홈페이지 그리고 트위터는요 언제나 열려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찾아와서 소식 전해주세요. 이번 주 끝곡으로 보헤미안 이상은 씨의 인생은 아름다워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12시에 다시 찾아올게요.